같이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2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견디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비전을 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살바토르 문디인데요. 이게 1958년도에 그 소더비라는 그러한 경매장이 있어요. 크리스티 경매장하고 사더비하고 두 개가 제일 유명한 경매장인데 거기서 불과 영국 돈으로 45파운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7만 7천 원 혹은 7만 원 정도 돈을 팔렸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살바도르 문디라는 게 뭐냐면요. 살바도르는 뭐냐면 savior 구원자고요. 문디는 뭐냐면 문둥이가 아니고 뜻이 뭐냐면 이 world 세상이 세상 세상의 구세주라는 얘기죠. 이분 누구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랬다고 생각했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요? 7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2005년도에 학자들이 이걸 가만 보니까 위에 막 덧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누가 막 위에다 막 덧칠하고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걸 사들인 무식한 유럽의 귀족들이 저기다 막 칠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더 이쁘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벗겨보니까 이게 제자 그린 게 아니야. 이건 누가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그래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도, 2011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가격이 이렇게 됐어요. 45파운드짜리였는데 갑자기 이게 얼마 됐어요? 1억 2천만 파운드. 한국돈으로 하면은 한 2천억 원 된 거예요. 갑자기 7만 원짜리가 2천억 원 된 거예요. 몇 배? 예. 제가 계산해보니까 1558배. 예. 왜 그래? 이유가 똑같은 그림인데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왜? 다빈치가 그랬으니까 예. 마스터가 그랬으니까 거장이 그랬으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서 혹시 저거 나 아니야? 혹시 알았어요? Maybe I am underpriced now. 그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다빈치가 아니라 거장 중에 거장. 거장들을 창조하신 진짜 거장. The master of the master.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거장이 아니니까. 눈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쩜 여러분들은 1958년도에 살바토르 문디 그림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불과 7만원짜리에 지금 취급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취급을 당하실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취급한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남들이 뭐라 그러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때로는 내가 그거를 인정해버리면은 나는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2천억 원짜리를 훨씬 넘는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인 걸 믿으세요? 여기 한 분, 예, 한 분만. 여기 한 분만. 저기서부터 한 번 더. 여러분 다 아멘이죠? 아멘. 왜 이랬을까? 똑같은 건데 왜 이랬을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살바르 뜻이 뭐라고요? 세상의 구원자. Savior of the world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3, 4분짜리 잠깐 보기 원합니다. 이동진이라는 그 젊은 친구인데요. 29살, 이제 금년에 29살 됐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나온 동영상인데, 저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딴 전공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젊은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대학교를 스탑하고 휴학을 하고 무려 4년 동안 휴학하고 아마존 가서 막 정글에서 막 수영하고 독도에서 막 울릉도에서 막 수영하고 미국을 자전거로 막 횡단하고 뭐 또 저기 몽골에 가서 막 말 타고 막 별거 다 해봤어요. 조금 나옵니다. 이제 볼까요? 그런데 자기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죠.
2015년 졸업을 하고 나서 말쯤에 이제 비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비행에서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 돈입니다. 사실 1억 이상의 생활비 학비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빚을 내거나 퇴직금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안 갔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학교를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어요. 장학금이 있었으면 내가 받았지. 그 제가 홈페이지 갔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뭐 할인은 있어도.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안 되는 게 아닐 거다. 그 저는 미국 가는 LA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제가 비행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인데 학교를 투어하고 싶다. 근데 저에게 기가 막힌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답장이 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학교에 와라 투어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해달래요. 그럼 제가 이 조그만 이게 빔이에요. 그 불을 끕니다. 그리고 빔을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영상을 틀어요. 1분 30초짜리.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몽골에서 말을 타고 히말라야 가고 아마존을 갔다고 이제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대단하다시 보다가 그래서 뭐라는 표정을 지어요. 그럼 그때 제가 서류를 꺼냅니다. 제안서, 제 영어로 된 프로필, 그리고 앞으로 계획, 편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추천서 가지고 딱 꺼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장학생으로 받아준다면 내가 이 학교와 한국에 있는 많은 비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영화로 찍어서 대한민국에서 개봉시키겠다. 그 연락을 달라. 가요. 근데 그때 3개 중 10개 학교를 갔는데 놀랍게도 4개 학교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학교에서 그 샌디에고, 비행하기 제일 좋은 곳이 샌디에고인데요. 샌디에고의 코스트 플라이 트레이닝이라는 학교의 대표 윌이 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본능적으로 이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꿈인 히바 감독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형, 나 이 미국에 있는 걸 촬영을 좀 부탁해도 될까? 형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미국으로 왔어요. 이제 미팅을 다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미팅 장소에 카메라 몇 대가 들어오고 뭐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모든 과정은 영화로 촬영이 시작됐다 이미. 만약에 된다면 한국에서 개봉을 할 때 이 장면까지도 들어갈 것이다. 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눈빛이 약간 바뀌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니까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또 악수도 하고요. 그 결과 3차 미팅과 한 번의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저는 33일 만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길을 만든다. 길이 없으면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길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 했어요? 선택이 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길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본 분 계세요? 혹시 이 중에 죽어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해본 분이 알려주셔야죠. 그죠?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저 친구가 가가지고 사람한테 장학금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얼마 동안 보여줬어요? 한 시간 동안 안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면 다 지루해가지고 아, 됐어. 그만 가라고. 그럴 거예요. 얼마 동안에? 1분 30초. 90초 동안에 보여줍니다. 압축해서. 그때 얼마나 선택이 필요했어요. 보실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같이 보여요? 예? 네? 뭐같이 보여요, 이게? 소머리같이 보이죠, 소머리. 맞아요, 소머리예요, 이거. 네. 이게 불새드라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게 뭐가 뭘 만든 건지 아세요? 저기 이렇게 구부러진 건 뭐냐면은 자전거 이 핸들, 자전거 핸들. 녹슨 거, 누가 버린 거 주워다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소머리는 뭘까요? 안장, 안장. 새드, 새드. 안장. 근데 저거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잡동사니가 막 쌓여있더래, 이렇게. 그 보니까 저쪽에 녹슨 자전거가 있고, 이쪽에 안장이 쭉 떨어져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저게 조립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 핸들 뛰어다가, 그다 녹슬었으니까 더 내추럴하잖아요. 거기다 저 가죽 브라운 안장 딱 해서 하면은 딱 소모로 되겠는데? 근데 그 남자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 남자 이름이 피카소였어요. 저게 지금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탁월한 선택. 탁월한 선택은 탁월한 통찰력, 인사이트, 이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훈수는 잘 두고, 조언은 잘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 잘 못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허풍성인 남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오는 거짓말, 허풍 중에, 뻥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를 구덩이에 끌었어. 라는 그런, 예, 허풍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사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업젝티브하게 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 갖고 계세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잘 알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두 번째, 전능하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나를 잘 알고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능력이 좋아서 뭐합니까? 내 통장에 돈을 빼가?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지식과 능력이 나에 대한 유익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은. 그럼 나는 나 죽고 싶고, 나 그냥 바보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보다 더 사랑하셔. 잘 아시지, 능력 있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이분한테 내 조언을 받아야지, 나한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돼요. 2011년도에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이렇게 출연해서, 어필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5만 년 정도 잡아보고 인구를 쭉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한 70억 명 정도. 근데 한 5만 년 전부터 다 이걸 다 계산해보니까 한 천억 한 50명이에요. 천억 50명. 천억 명의 그 인구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정말 천억 명 중에 억명도 안 돼요. 억명도 안 돼요. 정말 100만 명이 될까요? 정말 손을 꼽을 만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명품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들이 왜 명품을 살지 못했을까?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명품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자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깨진 창문 theory. 깨진 창문,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82년도에 두 명의 범죄학자들이 발표한 건데요. 뭐냐면은 집이 있어. 동네가 있어. 근데 유창 하나 깨졌어. 깨진 유창 하나밖에 안 깨졌는데 그걸 갖다 방치하면 놔두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뭐 하나 더 깨져도 말. What so what? What's the big deal? 이미 다 깨졌는데. 이왕 버린 몸인데. 그러면서 막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한 번 가는 거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벌벌벌 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번 간 다음부터는 뭐, so what, 뭐, 한번 갔다 왔는데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험한 뉴욕의 어디 할렘가인데 그런데 막 전부 깨진 데 가서 유리창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철 가보면은 그 벽에 낙서가 많죠. 그래피티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낙서만 다 지웠는데도 그 지역의 범죄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한 동네니까. 여기는 깨끗한 그런 구역이니까. 라는 그런 인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 깨진 거 방치하고 차유창 하나 깬 거 하나 놔두고 안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동네가 완전 슬럼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별관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명품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 명품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멘토를 자기가 구하지 않아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멘토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멘토가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좋은 멘토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선택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취사선택. 취는 뭐예요? 취. get. acquire 하는 거예요. 사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choice예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집에 있는 거 뭐 절대 안 버려. 다 가지고 살아. 뭐 그런 말 있어요? 공짜는 머리에도 입고 살아라. 그런 말 있어요. 공짜를 주면은 집에 스페이스가 없어도 머리에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버려도 버려도 너무 많아. 그죠? 버려도 버려도 나와. 예. 가끔 가다가요. 맛있는 레스토랑을 가면은 그냥 뭐 이게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가면요. 이 접시에 음식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요만큼, 접시는 이만한데 보면 이만큼밖에 안 줘. 근데 먹어보면 맛이 삼삼해. 거기다 무슨 뭐 짜장면 곱빼기 곱빼기 해가지고 막 이만큼 양푼을 갖고 나오잖아. 양이 많다고 명품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탁월한 초이스. 버릴 거 버리고, 들어갈 것만 들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뭘 버리고, 뭘 버리고 뭘 집어넣을 건지를 가진 안목 가진 최고의 멘토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여쭤보고 살지 않으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뭘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보면은 쓸데없는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몸은 힘든데 그게 메스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 인생은요, 마스터, the ultimate master, 궁극적인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게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세 다 아시죠?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옛날 옛적에 그의 선조였던 야곱이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살다가 그 세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민족들이 애굽 민족한테 노예 취급을 당하죠.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요. 엄밀히 말하면 43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노예로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히브리 민족들은 출산을 많이 하니까 괴롭다. 아들들은 다 죽여버려.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 그 페로, 바로를 바로. 바로가 명령 내려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키우다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줄 수는 없으니까 갈대상자에다가 방수되게 이렇게 패치를 역청을 칠해가지고 날강물에 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예 신을 막치하신 분이야. 그거를 누가 건지게 해요? 이집트의 그 왕의 딸인 공주가 건지게 해요.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면 건지다. 건졌다는 뜻이 모세라는 뜻이에요. 공주가 키우니까 어떻게 돼? 왕자가 되죠. 왕자가 돼서 거기서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첫 번째 3분의 1인 40년을 왕자로 삽니다. 그 다음 20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40년 살아요. 마지막 40년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들을 구해줘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에서의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총사령관으로 40년을 살죠. 근데 지금 그 모세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24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는데 장성하여라는 뜻이 약간 좀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모세는 장성한 후에 다 큰 다음에 어른 된 다음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스터 인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는 왕처럼 사는 게 너무 좋아. 왜 밖에 나가서 고생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당시에 미국인 이집트에서 왕자면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그죠? 왕자면 나야.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왜 나가서 고생해. 그런데 그런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참 흥미롭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요거를 사실 어디서 온 말이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에요. 잠깐 그걸로 가보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다 큰 다음에 어른 돼서 성숙해진 다음에 생각이 성숙해진 다음에 자기는 알았어요. 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왕조를 크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동포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자기는 왕조로서 잘 살고 있는데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자주 나가서 본 모양이야. 하루 나가서 보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그 십장인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하나를 치는 것을 여기 원을 찾아보면 영어로 어떻게 써있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원어 뜻이 뭐냐면 스마이트, 스마이트. 그냥 히트. 히트는 뭐냐면 그냥 때리는, 탁 때리는 게 히트고요. 스마이트는 뭐냐면 그냥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강타. 강타, 강타. 빵!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자기 동포를 누가 이렇게 때린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렇게 때리는 거 보고 모세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에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장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 자기의 동포가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픈 거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어요. 12절 말씀 반응은 뭐냐면 저건 모세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의 실수도 들어서 선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써있진 않지만. 할 수 없이 살인자가 돼서 왕이 저놈 잡아라.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멀리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피면서 어떻게 돼요? 왕자로서 자기의 쓸데없는 프라이드와 그 헛거품을 다 버리죠. 다 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의 그 강한 마음 누가 자기 동포 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쳐 죽인다? 모세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니죠. 마음속에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독을 다 뺍니다. 그래서 사실 남아있죠. 독이 사실은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요 여기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성숙해가 생각이 성숙해갖고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한 게 사실은 아니죠. 자기의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굴 잘 쳐죽였을 때 홧김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프로페이션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안 돌아오면 사실 그건 모세의 칭찬할 만한 바예요. 25절 말씀 어떻게 해요? 그런 종은 다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집트 왕궁의 그러한 라이프가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라이프는 죄악의 라이프야.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왜 잠시입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생에 비하면 또 120년 살았건 200년 살았건 무슨 사례처럼 969년을 살았건 그건 잠시일 뿐이니까. 그게 그것보다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좋은 선택을 주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애굽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성경을 잘못 제가 베꼈나? 아니에요. 올바로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초기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말씀 만드시죠. 말씀 예수예요.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셨죠, 물론. 근데 다만 그때는 그리스도란 말을 그렇게 쓰질 않고 그냥 다 여호와, 여호와, 뭐 엘로힘 그런 식으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좀 증거를 하나 더 찾아보면요. 이사야에서 보면요. 거기 보면 주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라고 써있어요. 그 주가 여호와인데 사실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거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인데요.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 다 빠삭하게 연구한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 광야시대 때 출급해서 광야시대 때 그들이 가나안 땅 가면서 사방에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던지 명령하든지 해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 반석이 사실은 그리스도, 물론 다윗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저 말이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함께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수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거. 저 여러분이요, 막 살면 하나님이 그게 욕보시는 거예요. 그 수모.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를 산다는 거. 그 수모입니다. 나와서 막 불평불만하고 못되게 굴고 막 심통 부리는 거. 하나님의 수모예요.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의 수모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것을 해결하는 걸 더 큰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주실 그러한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땅에서 고생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 그때 많이 불어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400년 전에 70년이었는데 막 불어가지고 이때는 한 250만 명 2.5 밀리언 됐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다 데리고 나간다니까 갑자기 바로가 당황한 거야. 아니 이 노동력을 어디 가기는 못 가겠어요. 몇 번 말렸어요? 9번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 통해서 모세가 10번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쳤는데도 전혀 응하지 않고 그때만 응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큰아들을 다 쳐버리는 거였어요. 그죠? 시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아들들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28절 말씀 나와있죠. 믿음으로 유월절 뜻이 뭡니까? 6월이라는 게 뭐냐면 Pass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모든 이집트 사는 모든 사람들, 뭐 이집트 사람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다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만 그 문설주에다가, 저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놓으면은 죽이는 천사가 거기는 어린 아니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며 그때 필요했던 그 문지방의 피뿌린 의식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시행한 거지. 아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그런 게 무슨 당찬됐던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다 죽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제정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2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이 막 쫓겨왔습니다. 뒤에서 그들을 보낸 다음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마차를 타고 칼과 화살과 창을 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금방 쫓아가죠. 사람들은 250몇 명이 뭐 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 뭐 걸어가고 있는데 금방 쫓아갑니다. 뒤에는 바다, 홍해바다가 있고 여긴 철기군입니다. 그때만 몰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가리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갈라지지 않고 그랬어요. 갈라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길이 나는데 거기 보니까 막 파도가 막 거기 막 멈춰있어. 막 콸콸콸 하면서 멈춰있어. 그럼 여러분 아, 빨리 지나가 그러면 지나갈 것 같아요? 그거 잘 안 돼요. 야,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가시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너가는 것도 보통 용기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옆에서 물이 막 언제 덮칠지 몰라. 그래서 막 육지같이 간다는 거예요. 육지같이.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덮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덮쳐. 하나님 안 믿으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다가, 바꿔 말하면 믿지 못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 진정한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쭤보지 않으면요. 우린 진정한, 우린 명품이지만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갈 인생 길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갈 길, 첫 번째 인생 길이고요. 두 번째 인생 길이 뭐냐면 내가 이 지구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인생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다 어떻게 해요? 마스터 중에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비전을 보는 삶 파트 1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파트 2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명품 인생을 살았는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파트 1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두 가지 인생길.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천국인가 지옥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분께, 그 멘토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 해안을, 그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요, 뭐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뭐냐면은 생명과 행복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 오래 살고 게다가 굉장히 기쁘게, 해피하게 살아.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전기차, 전기차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뭡니까? 그죠? 테슬라 다음 차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8만 불.
No. 제일 싼 게 8만 불이고요. 비싼 건 한 14만 불 해요. 차 한 대가 8만 불, 보통 10만 불에서 14만 불인데 근데 테슬라가 요즘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갑자기 차가 갑자기 급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 발동 걸고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지구 가서 벽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급발전인데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좀 좋은 차들은 보면요. 다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운영체제가 있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메스업 돼가지고 운전자, 운전자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그게 메스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명령 주지 않았는데 지가 멋대로 랜덤하게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붕 가버리는 혼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4만 불 차가 가서 막 찌그러지고, 그거면 다행이죠. 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딴 차를 가서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받아야 할 명령을 안 받고 이상한 명령을 받아갖고 그거를 실행해버리면 그 차는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명품인데, 우리는 명품 차인데 이상한 명령을 받아갖고 혹은 내가 내 명령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급발진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하드웨어는 명품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컴퓨터에서요, 그 기계 부분은 하드웨어, 딱딱하니까 하드웨어라고. 그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근데 모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겉보기 너무나 멋있는데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드웨어는 너무나 멋있어. 근데 안에 든 생각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는 테슬라보다 훨씬 비싼 명품. 하나님 만드신 명품인데, 마스터피스인데, 그에 들어있는 생각이, 말씀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이상한 명령이 내 명령을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운영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것만 자꾸 받아들여서 믿어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명품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나만 죽으면 다행이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같이 태우고 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는 명품 차가, 명품 마스터피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히 이 인생의 길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길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과 목적지가 어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목적지, 정말 저 목적지를 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메스밖에 없어요. 근데 목적지가 있다고 길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눈이 불완전하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뜻이 뭡니까? 뭐 눈 시력이란 말 되기도 하고요. 그 말 자체, 비전이란 말 자체는 뜻이 뭐냐면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인다. 참, 그 아르헨트가 뭐냐면은, 어설적인 게 뭐냐면은, 비전의 실제 뜻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렇죠? 마지막 말씀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어요. 아, 물의 길을 내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기적을 없다 보는데 아니라는 거 잘.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보면서 그런 일이 없다는데 사막에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리에이티브하고 사람 생각 beyond를 본다는 지적인 거예요. 또 내가 새 일을, new, new work. 뭐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사막에서 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보시는 그런 비전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마스터피스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제부터 여러분들 살아오셨겠지만 더욱더 내 꾀, 내 플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잘 살려고 지금 다들 지금 막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최선 갖고 안 돼요. 최선 갖고는 모자라. 조폭도 목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열심도 필요하지만 최선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방향, 그 길, 그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비전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명품 인생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냥 저희들이 명품으로서 따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에 두셔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 명품 인생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을 디자인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저희들 정말 복받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